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레미야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20장에서 22장까지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큰 주제는 예레미야의 박해와 히드기야 제위 중에 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하게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도벳으로 가서 토기를 깨뜨렸을 때에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는 가장 험한 어떤 그 위기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목회와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쭉 보게 되는 것인데 또 보아왔고요. 그래요. 예레미야는 강하고 좀 뭐라 그럴까 좀 고집이 센 그러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는 매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는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왕들은 예레미야를 냉대했습니다. 20장에 와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문 위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박해가 일어난 것에 관심을 우리가 좀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체계화된 종교 안에서 시작된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체계화되고 또 자유주의적인 교회에 의해서 아픔을 겪고 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게끔 뭐 이거 잘라버리고 저거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안목에는 성경 중에서 있는지 어떤 때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막 잘라내버린다고요. 3절 보실까요?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막골 미사밋이라 하시느니라. 예, 막골 미사밋 이 뜻은요 사면초가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스홀에게 이르되 거기에는 공포가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관계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로 가보실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자주 강조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남 왕국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어느 것도 그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았으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사임을 제출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는 신경쇠약의 상황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참 이 20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참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9절로 가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의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다면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막혀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견뎌내실 수 있나요? 아마 그렇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조금 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14절 15절로 가보실까요? 내 생일이 조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며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것은 예레미야가 뭐냐면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한 표현을 했었더랬죠. 18절로 가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그랬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 성경에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사실 열왕기하 19장 4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랬죠. 여러분 욥도 죽기를 원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요. 요나도 그러지 않았나요? 요나도 보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매우 낙심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거죠. 21장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9장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재위기관에 전해진 예언을 포함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것들이 거기 쭉 기록이 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를 이제 다시 한번 21장에서 또 쭉 다루면서 예레미야가 21장과 22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더욱더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마 이 예레미야가 꽤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이제 21장으로 가서 본문을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히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와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히드기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스올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처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결국에 와서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히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갔으나 그로부터 아무런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으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인도해 낼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당시 백성들에게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의를 얻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1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의 성으로 향함은 복음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시드기야 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처럼 나쁜 왕 여호야김 때에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이 도시를 침범하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망해서 이 바벨론 왕의 포위를 받게 되고 침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뭐 그런 쪼의 표현들을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 이 여호야김은 이제 옳지 못한 왕이었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심판이 이 22장에서 주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쭉 보면 22장은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혹독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인에게 주어진 저주와 주님에 의해서 유다에게 주어진 저주보다 훨씬 더 혹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을 다루기 전에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에 대한, 그러니까 아들이 여호야긴이고요. 그 아버지가 여호야김인데 그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으나 그의 재위 기간에는 번창하였고 부자는 더욱 부유하고 가난한 자는 더 그리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현실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람들은 나쁜 방법에 의하여 더 부유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박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 봅니다. 22장 14절 15절이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의 머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내 아비,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한 왕 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요시아에 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6절, 그 다음에 17절로 이제 가보실까요? 22장 16절, 17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하고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기서 요시아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호야김 시대에는 부자는 나쁜 방법으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다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교만과 지위만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고요. 뭐 그래서 더 큰 집을 짓고 살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 신약성경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이 부유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재물을 얻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재물을 쓰는 방법입니다. 정치가들은 부유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세금을 조정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 자금들을 받아낸단 말이죠. 그들의 대부분은 주님의 일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난한 자로 인하여 부자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 부자들이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 큰 아파트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가 부자에게 너무 영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지적들을 요즘이 받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22장을 볼 때에 교회가,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부자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22장 24절로 25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고니아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 고니아는 여호야긴인데요. 이 여호야긴을 제고니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를 고니아로 불렀을까? 이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나를 확증하지 말라고 하시는 뜻에서 거기에 그 여호야긴을 고니아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반지라도 그를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22장 28절로 30절을 봅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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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고니아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에 앉지 못하고 더 이상 유다를 다스리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요셉은 고니아의 계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혈통에서 누구도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예언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 위에 있는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며 다윗의 위에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니아의 계통에서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고니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통을 끊으셨던 것이죠. 놀라운 일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두 개의 계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와서 솔로몬인과 여고니아를 통하여 요셉에게 이르게 되는데 요셉의 계통이 예수님께 법적인 왕위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타이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계통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혈통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38절 이 마리아의 계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에게서 나오지 않고 솔로몬보다도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계통은 아무도 아무런 저주나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계통에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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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그 땅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